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그대로 보면 겉사람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겉사람은 우리의 몸, 우리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육신 말고 또한 속사람이 있대요. 이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 속사람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 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처음으로 만든 것이 우리의 몸이죠.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바로 몸입니다. 그리고 그후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람의 근본 지어진 것이 육체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음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이 겉사람이 있다면 이 겉사람 속에 살고 있는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지금 말씀 제목을 정했어요. 그럼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겉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니까 육신의 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계속해서 육신은 노화가 진행되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이 기능이 다할 때가 되면 그때는 뭘 하죠?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속사람이 우리의 몸을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그러나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속사람은 그와 반대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자녀분들은 육신은 나이를 먹어감으로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도 느낍니다. 그렇죠? 피로 회복도 잘 안 되고 뭐 눈도 침침해지고 밤잠도 없어지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면서 쉽게 지치고 몸이 낡아가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여전히 10대고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고 20대입니다. 이 마음이 늙지는 않아요. 그 마음과 생각은 그때를 기억하고 있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속사람도 낡아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진대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겉사람과 함께 우리 속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밝히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영이죠. 영인 내가 혼, 생각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 생각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 바로 이 몸에 살고 있는 영이 진짜 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영은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영,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새롭게 창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듭난 영은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영은 거듭날 때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왜 그렇죠? 성경대로 표현하면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옛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의 육체의 사람이 죽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나, 이 영의 사람, 속사람입니다. 그 영의 사람,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을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옛사람인 나는 완전히 죽고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새로운이란 단어 아시잖아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창조물이란 얘기예요. 나에게 수건이 있었는데 더럽혀진 수건을 이렇게 깨끗이 빨아가서 건조기 돌려서 말렸더니 와, 새 것이 되었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것을 어떻게 닦아가고 세탁을 해가지고 새롭게 됐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은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전대미문의 새로운 종류의 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종류의 창조물이란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 영인 나는 이전의 것이 씻겨져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진짜 나는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인 나는, 진짜 나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새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육신의 부모 아래서 태어났지만 진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그 상태를 보면은 육신의 부모를 따라 태어납니다. 우리 서원이 보세요. 우리 원약이 보세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 씨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생긴 거 보세요. 장로님하고 똑같아요. 표정이 할렐루야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서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표정으로 각자를 쳐다보는데 하긴 뭐 그 삼형제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찬영이, 서원이, 원약이도 아 서로 뭐 닮았다고 그러면은 절대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근데 어때요?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 모양과 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순환이 보세요. 아까 제가 시켰잖아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야, 저거를 뭐 죽여 살려 이거보다는 야, 꼭 나를 보는 것 같다. 제가 저렇거든요. 제가 좀 성질이 그랬어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내추럴한 모습은 우리 순환이 같은 모습이에요. 시키니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와서 말할 수도 있는데 딱 작정하고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갈게요. 왜? 제 씨를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 보여요. 제가 아침에 우리 선민이한테 그랬어요. 서원이가 그래, 원약이 그러더라고. 와, 선민아, 선민이 피부는 왜 이렇게 하얘? 그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아빠를 닮아서 그래. 아빠가 농사 짓느라고 지금 겉모습은 까맣지만 벗겨놔봐. 엄청 하얘. 선민이는 아빠의 하얀 걸 닮았어. 그리고 얼굴 짧은 것은 엄마를 닮았고 이번에 저기 춤추는 거 보니까 그 리듬감도 다 엄마를 받았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 야, 우월한 것만 물려받았네. 그럼 왜 닮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영,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조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영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가졌던 아담으로부터 태어났던 죄의 본성, 이 본성을 가진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얻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나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나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되나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실 때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이 그분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대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의 사람이 완전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속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거듭난 영인 나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거듭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인 나는요,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치유가 있는 거고 여러분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영인 내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영인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옆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걸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래요. 그 충만한 것을 받을 자격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런 받을 자격이 되나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데요. 그런데 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고 거듭나면서 이 충만하신 것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새롭게 돼야 되나요? 영인 나는 완전히 새로워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새롭게 됐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지 합니다. 여러분, 영과 육신 사이의 이 연결점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혼이라는 존재예요. 영은 완전하지만 영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것이 밖으로 반드시 육체의 일을 통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혼은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주신, 영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알고 믿고 인식할 때에 우리의 생각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여기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16절 말씀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새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바울은 고백하기를 낙심하지 않는데요. 근데 왜 낙심하지 않는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 여기 보게 되면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사실 여러분, 이 의미가 지금 뭐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압박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러한 일들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뭐 지금 우리가 받는 그 핍박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원이 어머니 장집사님께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 믿음의 산물, 열매들이 바로 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하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평안의 시대에,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동일한 그런 마음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느낌, 그렇죠? 약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영적 도전과 삶의 도전과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요, 압박, 억압, 괴롭힘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압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때로는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하죠. 또한 답답한 일. 이 답답한 일은 참 많이 해당되겠죠.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한번 답답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어때요? 답답한 일이 있어 보입니까? 뭐 요즘 답답한 일 많죠. 옆 사람만 봐도 갑자기 막 마음이 답답해지고 참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은 못하고 뭐 답답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하다는 얘기는 뭔가 해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 해결하려도 해결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답답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참 대출 이자가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참 답답한 상황이 많을 거예요. 그죠? 왜? 뭐 빚을 낸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답답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어떤 경영하는 일에서도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는다. 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그런 게 되겠죠. 사실은 의롭기 때문에 받는 박해도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또 삶 안에서. 때로는 거꾸로팀을 당한대요. 이 거꾸로팀을 당한다는 거 참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쵸. 그냥 확 잡아뜨리는 건데, 야, 이 참 심각한 상황이죠. 자, 이런 일을, 이런 일과 같은 일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이런 인생의 도전과 상황들이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이것 때문에 좀 힘들고 아프고 낡아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뭐하기 때문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 속사람이 다 새로워집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문제를 당하면 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벗어나긴 하지만 그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지는 않더라고요.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영의 사람, 진짜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되어진 내 마음과 생각은 날마다 새롭게 된대요. 그 이유를 봤더니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당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와 생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연약한 우리의 질그릇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상황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새로운 생각은 바로 어떤 생각이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한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 어마어마한 귀한 보화,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결국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거꾸로뜀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할 수가 없고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사실은 우리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연약한 질그릇으로서는 이길 수 없지만 이 질그릇 안에 모시고 계신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그분의 함께 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하느냐?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가져야 될지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가 잠시 밟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여러 도전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와 죽겠네. 와 답답해 죽겠네. 와 넘어뜨려서 이제 완전 망했네. 나는 실패했네. 나는 죽었네. 야 살 소망이 없네. 절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헤매지 그냥 거기서 헤매면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잠깐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깐 왔다 사라지는 잠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은 뭐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가벼운 것. 가벼운 것. 우리가 우리 삶에 생기는 발생하는 도전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 삶을 대면하는 태도입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거듭난 영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분의 신령한 복과 모든 것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 잠깐 있는 거네. 그리고 뭐라고요? 크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네. 얼마 안 되는 것이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대면하는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대면하고 도전하는 문제를 잠시 잠깐의 가벼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모든 사람은 골리앗을 어마어마하게 큰 산, 넘을 수 없는 큰 산으로 봤어요. 그러나 누구?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봤어요? 강아지처럼 봤단 말이에요. 강아지.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건 어때요? 실제 보이는 건 골리앗 키를 보면 어느 정도 3m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3m 생각해 보세요. 제가 170 서원이가 172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나는 한 175는 되겠죠? 될지 모르겠죠. 자, 그런데요. 3m 정도 되는 그런 것을 실물로 봤을 때 갑옷을 입고 큰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을 때 어떻을까요? 거기 앞에 서서 내가 강아지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메뚜기 의식처럼 메뚜기와 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볼 때 뭘로 봤어요? 강아지로 봤어요. 가벼운 걸로 봤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 눈에는 커 보이지만 다윗 눈에는 뭘로 보였어요? 강아지로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담대히 나가갖고 그냥 물맷돌로 던져서 그냥 딱 쓰러뜨린 다음에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냥 착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생각에 대한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따라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거듭난 영인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안다면 우리 삶의 어떤 도전, 억압, 압박, 답답한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계속 변화를 받아서 오늘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메타폴포,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는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타폴, 이 번데기와 같은 생각에서 나비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형태가 바뀌는 그런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옛사람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쓰디쓴 감정이나 상처받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패배당했던 그런 과거의 옛사람에게 옛사람 속에서 경험했던 과거의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주어졌던 그런 쓰디쓴 감정이나 쓴뿌리나 가지고 있는 실패나 그런 모든 악한 영향들 이런 생각이 견고한 진처럼 나의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삶을 대면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커 보이고 높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과거의 옛사람, 이전 사람은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따라해봅니다.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아이고 참 우리 장 목사님. 보라, 보긴 뭘 봐요. 좀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잠시 보라! 아니, 자 손 들고 자 하나, 둘, 셋 보라! 우리 장 목사님이 영 힘이 없어.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한번 혼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장 목사님 샘플로 보여줄 거예요. 자, 준비됐죠? 요즘에 우리 애기들하고 노느라고요. 우리 장모사님이 애기처럼 됐어요.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예쁘다. 자, 한번 예쁘게 하나 둘 셋. 할렐루야. 공부하는 거예요. 보라! 나는 새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 내 안에 그런 내가 누굴 모시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이 보배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이 자연적 영역에서 가지고 있던 그 패배 또는 슬픔, 뭐 아픔, 상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영 안에 주신 하나님의 승리와 영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믿고 인식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번데기가 아니라 뭘로요?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로의 변화입니다. 여기에는 진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영상 보여준 적 있죠. 번데기가 나비가 될 때 그 몸을 뭐예요? 완전히 녹여버리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준 적 있죠. 이 나비가 번데기가 나비가 될 때는요. 이 애벌레가 자기 몸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안에서요. 완전히 녹아 형태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형태로 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녹여버려야 돼요. 그 찌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흐물흐물해서 그냥 다른 형태로 바꿔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나가는 과정.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이고요. 그 변화가 일어날 때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삶을 대면하게 되니 오늘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로 1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에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을 주목해서 바라볼 것인가? 삶에 오는 도전과 그리고 내 과거의 옛사람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에 대한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질 때 진정한 삶의 변화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속한 것을 바라보면 오늘 그것이 우리 삶에 투영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안에서 변화하길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먼저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상황에 동요되거나 흔들리기를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더 넘어서서는 상황을 넘어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도전이 있을 때 오늘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셔서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고 외치시면서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고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만큼 우리 삶의 변화도 함께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받은 말씀을 우리 상고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속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 환경,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 연약한 질그릇 속에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오늘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들이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주목해 바라보면서 오늘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한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더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묵상한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오늘 영 안에 주신 놀라운 것들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삶을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